요즘 한국에 그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한산이라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영화가 나와서 뭐 흥행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몇 년 전에 명량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그 영화가 나왔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열세척의 함선으로 나라를 건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 가운데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순신 장군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도 열두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조선수군이 거의 전멸했으니까 이제는 육군에 합류해서 싸우라는 왕의 조서에 대한 이순신 장군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런 엄청난 수적 열세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리고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이 너무 커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걱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것 같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정말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익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여러분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자신이 도리어 주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열악한 환경, 교회의 완벽하고 그 확실한 환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만 보지 말고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결과만 보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도 모든 이스라엘의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20년간 학대했던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사기 5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열악하고 정말 비참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자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사사가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사기 4장 바로 전장 한 장만, 한 장 안 들어도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보시면 3장 30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3장 3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사사 에훗과 삼갈의 인도로 80년간 평화롭게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끝나고 4장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4장 1절을 보시면 사사 에훗이 죽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고요, 3절에 결국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노예처럼 학대받았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지배당했습니다. 곡물을 빼앗겼습니다. 수시로 철병거를 이끌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하고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드보라가 그 사사가 될 때 그 배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20년간 누군가에게 학대받는다는 거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형편에 이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면서 진정한 복을 받는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띠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이방인 손에 붙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대받다가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일들이 일곱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사사 에훗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패턴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한 거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선지자 드로아를 드보라를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딱 그 패턴이 1, 2, 3, 4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있는 40년 동안 그들은 태평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뭐 사사가 죽으면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또 악을 행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그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요, 징계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잘못된 결과로 오는 비참한 환경, 정말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 그들은 20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간히 당하면 하다못해 1년이 지나고 2년만 지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믿고 20년 동안 이렇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은 그냥 당하면 당하는가 보다, 자기네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그냥 당하면 당하는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러한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깨닫고 변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근데 냄새가 되게 나요. 근데 방 안에 쓰레기는 치우지 않고 냄새만 난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변해야만 여러분,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만 이스라엘 민족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변화의 첫걸음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부터 변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만 여러분, 그 악순환의 고리는 정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마늘 도둑이 있었답니다. 마늘 도둑. 어느 날 마늘을 훔치다가 들켜서 이제 고을 그 원님한테 끌려갔어요. 원님이 호통을 치면서 벌을 줍니다. 근데 그냥 벌을 주지 않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마늘, 생마늘을 100개 먹기. 두 번째, 곤장 50대 맞기. 세 번째, 벌금 한 냥 이렇게 내고 가기. 이렇게 세 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네 처벌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도둑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마늘 100개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곤장 맞는 것도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늘을 먹기 시작했는데 한 20겹쯤 먹고 나니까 속이 쓰리고 눈물이 나서 도저히 그 마늘을 못 먹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곤장을 대신 맞겠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곤장을 맞기 시작했는데 또 곤장도 한 20대 맞으니까 죽을 것 같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벌금 한 양을 내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진정한 죄의 뉘우침 없이 회개 없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다가 쓸데없이 마늘 20개 먹고요. 쓸데없이 곤장 20대 맞고요. 결국은 자기가 내야 될 벌금 내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되는데 요리조리 그냥 핑계대고 요리도리 피하갈라 그럽니다. 그러다 고생만 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을 때 우물쭈물하거나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계속 꼬이고 여러분 더 혼란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만 하고 사람 탓만 한다면 더 심각한 고난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회개와 변화로요. 이러한 환경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이렇게 드보라처럼 좋지 않은 환경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탓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어서 또 친구들이 변변한 사람이 없어서 또 일터에서도 내 상사가 정말 뭐 같은 사람이라서 자꾸 등등등 자꾸 남의 탓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이 이렇고 장로님이 이렇고 집사님이 저렇고 성도님이 이렇고 친교가 이렇고 찬양팀이 이렇고 등등등 자꾸 무슨 일을 얘기하면서 끝없이 남탓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분들이랑 놀지 말라고요. 그렇죠?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또한 저는 그런 분들은 되도록 지도자로 안 세우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닐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지도자로 세우려고 그러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 환영을 받겠냐고요. 언제든 와서 우리에 대해서 불평해주시고 불만을 토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요 지적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대안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남의 탓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분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게 제 항상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사업체도 그렇고 교회는 더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구경꾼이나 비판자로 비평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변화의 대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변화, 체인징 에이전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대안이 없거나 자신이 할 자신이 없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무더운 날, 여러분 더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번 주간에 더위를 못 느꼈다는 분들은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서 그 무더위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탓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덥다고 아무리 불평하고 그래도 여러분은 그거 못 바꿉니다, 여러분. 선풍기를 갖다 놓든지 에어컨을 사다 놓든지 여러분이 막 정말 달려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남의 탓만 하고 날씨 탓만 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말 어려운 사정을 변화시킬 대안으로 드보라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피돗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범한 주부였다는 것입니다. 여인입니다. 여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적 상황을 보면 여인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때입니다. 죄송하게도. 인구 조사할 때도 여인들은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럽니다. 첫째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둘째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셋째가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여성이었던 드보라가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드보라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아마 또 이러한 어려운 일을 왜 자신이 해야 되는지 아마도 정말 정말 좀 의아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여자라는 핑계로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드보라는 믿음으로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정말 힘든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부흥시키는 대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또한 주일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대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한 찬양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대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아무리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드보라를 여자이지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총리로 연립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이스라엘 수상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에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촌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죽이는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제4차 중동전쟁을 이 수상은 이끌어야 했습니다. 물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요. 아랍 국가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뭐였냐면 골다 메이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골다 메이어 수상이 죽은 후에야 이 골다 메이어 여사가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골다 메이어 총리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이 쓰시는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분 사사들의 보시면요 참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우시라는 여기 나오는 그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왼손잡이는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들은 일부러 왼손을 안 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사람은 출신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가 됩니다. 정말 그의 오른손이 하나님께서 대주셔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사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3장 30절에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대요. 여러분, 소문은 막대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막대기입니까? 아무 막대기나 주워서 쓸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막대기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사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포도즙 짜는 그 틀 안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다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타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와서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겁많은 기드온을 용사로 정말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권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데보라에게 지도자의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보라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을 보시면 드보라가 6절에 그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하라고 가라고 말하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순종하면 정말 열악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거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부족하고 열악해진 환경만 탓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없다고, 많지 않다고, 능력 없다고, 조건이 안 된다고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요. 확실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 내용을 보시면 군인 숫자로나 무기로 보면 황당합니다. 여러분, 말이 철병거 900대지요. 그때 당시 그것은 탱크였습니다. 탱크 900대를 가지고 덤비는데 이스라엘이 탱크가 있습니까? 병거가 있어요?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을 아직 확실하게 그 확신이 없는 바락에게 그 드보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확실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죽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21절을 보시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더러우면 더럽다고 짜증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우면 됩니다. 교회가 어지러우면, 교회가 힘들면 남탓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헌신하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걸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지속된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바라보면서 마틴 루터가 자신이 그 변화의 매체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요. 95조 항목의 반박문을 발표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당연히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루터를 이단으로 지명을 하고 종교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론을 하기 위해서 웜스 종교공회에 나가야 됐습니다. 이 변론에서 만약에 루터가 그 이단으로 정죄가 되면 화형을 당하든지 추방을 당하든지 하여튼 뭔 일이 벌어져요. 그때 루터가 굉장히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왜 갑자기 상복을 입고 우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웁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아니 왜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당신은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고 대답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웜스 공회의 모든 기와장이 다 마귀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아간다라고 외치면서 나아가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두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했다 저것이 잘못했다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돌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야만 세상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그런 변화의 매개체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년간요 노예처럼 학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변화시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고요. 결코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변화를 위해서 드보라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장군 바락을 보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락이 아주 대단하거나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그의 무리를 그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서 바락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락이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갔으면 좋은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보라에게 이게 확실을 못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얘기하는 걸.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같이 가면 가고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자신도 안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에게는요 1만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때 9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승리는 하긴 할 건데 그 영광은 제대로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반쪽의 승리만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신 없는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드보라는 반드시 자기가 같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군대 장관 시스라는 바락에게 처음에 붙여주셨는데 바락이 죽이지 못하고 다른 여인이 죽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 시스라가 모든 병거를 기손강으로 모으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측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야엘의 집안을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집안이 모세의 장인 집안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집안이 모세의 장인 집안이다 라는 것을 흘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절을 보시면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죽이는 장면은 좀 끔찍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고 결국 9절에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통일이기 전에 동독의 공산당 정권 아래서 라이프치 성의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그 피에라 목사님을 중심으로 월요일날 기도회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사명으로 삼고 매주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 전,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직전까지는 10만 명이 모이는 대기도회가 됐다 그럽니다. 그들이 기도회로 모일 때 공산 경찰들이 그 모이는 사람들을 곤봉으로 무차별하게 때리고 또 그 사람들이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동서독은 기적과 같이 통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역사를 이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반면에요. 이거는 한국 통계입니다. 미국은 이거보다 좀 더 많아, 인구가 많으니까. 한국에서는요, 하루에 절망함 때문에 1,100명이 자살을 시도한다 그럽니다. 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그리고 그 중에 그 하루에 36.7명이 사망한대요. 1년에 13,000명이 자살한다 그럽니다. 그들이 자살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환경만 탓하고요. 그것만 탓하지 말고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모른다고 단정하지 말고요. 정말 모르시면 시편 기자의 말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들은 반드시 어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전쟁할 때 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직접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나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께 절망하면서 절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바알에게, 정말 무릎 꿇지 않은 자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를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홀로 여러분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알과 같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도 있었고요. 그와 같이 여러분 정말 영적 아들로 같이 사역했던 디모데도 있었고요. 그와 같이 감옥에 갇혀서 그를 수중 들고 또 그들을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악한 환경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고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누구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누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를 죄의 사망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있는 처한 상황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바뀔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쓸모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도 없고요, 쓸모없는 돌멩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변화시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변화를 가져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보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변화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사용받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열악한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같은 동역자됨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변화의 그 매개체로, 체인징 에이전트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뤄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뤄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 교회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직접 헌신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같이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같이 나아가야 될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저를 변화시켜서 변화의 매개체로 사용해 주셔서 주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